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마사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기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홀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모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노담이 궁중기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굴까요? 아사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사랴. 우리가 읽고도 금방 노르웨이 읽었는데 누구 얘기하죠? 흥부요. 이러는 우리가 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어려워요. 이름을 차라리 뭐 쉽게 김유신, 강감찬 이랬으면 금방 외울 텐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오늘 얘기를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번째 2세 왕이 올라갔죠. 그때가 북이스라엘에는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누어져가지고 북이,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왕국이 유다가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고 나서 장마치 10대 왕이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됐을 그때 가장 번성을 했어요. 얼마나 번성했는지 유다하고 이렇게 나누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통일한 그 나라만큼 넓었어요. 국경이 거의 그 정도 넓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엄청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생각했죠. 이것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끄셨어요.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이 민족을 멸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에도 이제 한계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럼 남쪽의 유다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남쪽 이스라엘에는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아사랴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마샤인데 이 아마샤가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이 아마샤가 남쪽에서 좀 이렇게 전쟁도 하고 해서 좀 뭐가 좀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암몬족을 묻히고 온 다음에 우상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했던 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도전을 하죠. 그 도전하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백향목더러 너 나하고 우리하고 혼례를 하자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가시나무 주제에 백향목더러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왕이 뭐라고 들짐승한테 너희들 밥이라 죽을 것이다 하고 아서라 하고 쳐들어와서 이 아마샤 왕을 생포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벽을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과 금, 은을 갖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마샤 왕까지도 체포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아마샤 왕의 아들인 누가 오늘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아버지가 그렇게 체포됐다가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기 그때까지 이제 잠깐 왕이 되었다가 돌아와서도 왕이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아사랴가 즉위한 거 보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27년에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아마사의 아들이고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요?
여골리아.
이름도 여자 이름 여골리아 씨 어떻게 참 그렇죠?
여성 여골리아 씨 한 불러 보세요. 만약에 여골리아 씨
이름이 괜찮아요? 뜻은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요한은 가시다 이런 뜻이고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이니까 이름은 좋은데 좀 부름이 그렇네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유대족들은 목의 혈통 사회잖아요. 그래서 꼭 어머니 이름이죠. 북이스라엘은 어머니 이름을 안 쓰는데 남쪽 유다는 꼭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이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는 유대교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소위 유대교 꼭 가서 경쟁 안 할 수 있는데 유대교 유대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회당에 가야 되고 유대교를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누가 더 중심이다? 그래서 여자인 거죠. 유대교는 그래서 여자 목의 사회가 중심이 된 그 민족이 가장 그 다음에 뭐 해답이 없어요. 어떤 일 하든 몰라서. 그렇게 하여튼 여기 여달리아가 이제 유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이 요아스 왕한테 전쟁해서 이 아마샤가 도망을 가지고 그래서 라기스라는데 도망을 갔다 거기서 부하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죽게 되고 시체를 말에 끌고 갔다가 그리고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 뒤를 이어서 부르는 게 바로 이 오늘 얘기하는 아사랴 말입니다. 유다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16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몇 년을 통치하느냐면 52년을 통치합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오래도. 자, 16세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52세까지, 52년 했다고 몇 살까지 한 거예요? 68세. 엄청난 거예요. 자, 이건 다윗도 40년밖에 못했고 솔로몬도 40년밖에 못했는데 52년 동안 이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 그런데 이 왕이 아사랴가 왕이 되자마자 그 이름을 싹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꾸냐면 우시아라고 바꿉니다. 우시아.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시아 왕으로 바꾸는데 우시아 왕은 왜 유명한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서를 보면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수납들이 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죠. 그때가 우시아가 죽는 해, 우시아가 이제 우시아 이 왕이 죽는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우시아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 우시아가 이제 왕이 되어서 왜 다스리는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 아사랴가 왕이 되어가지고 오늘 한 거라고는 이렇게 보니까 뭐를 했느냐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그 우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 아마샤 왕이 했던 대로 했더라 이래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옳은 일을 하긴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눈에 옳은 일을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열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해도 하나님 눈에 옳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진정성으로 좀 여기 딱 앉아있으면 여호와 눈에 정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진정이 없고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열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라서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옳지는 않은 거예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 사람이 보니까 평가를 보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아버지. 그런데 나쁜 점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향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잘못이에요. 이 사람 이 우시아 왕의 평가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들어가서 이 우시아 왕에 대한 평가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자, 근거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5절에 와가지고 이 우시아 왕이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왕을 다스렸고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까지 끝난 줄 알았어요. 산당을 제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만 끝난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래가 쳤는데 그 다음 주 죽는 날까지 뭐가 됐다고? 문둥이가 되어가지고 어디서 살아요? 왕국에서 보세요. 별궁이라는 것은 좁은 데서, 왜냐면 문둥병자니까 거기서 살았다고, 이 왕이. 그러다가 죽는 날까지 살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윗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냐면 문둥병 피부와 병자니까 들어오지도 못해요. 자, 그럼 이 도대체 우리가 이 성경 우시아라는 왕이 성경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데 뭘 잘못해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치셨을까요? 상담을 제하지 않았어. 자, 왜 치셨을까?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괘씸해. 그래서 치셨을까? 아니면 이 우시아 왕이 뭘 잘못했는데 치셨을까?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역대하를 가보면 이 유다 왕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요. 52년 동안 왕 생활을 하는데 이 52년의 왕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의 기록을 보면 7절에 끝나버리고 말고 그것도 딱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문둥병자 됐다. 이걸로 끝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우시아 왕은 아무것도 없는 52년 동안 그러면 뭘 했을까?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가보면 이 우시아 왕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보통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모든 면에서 아주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이 남유다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냐면 거기 보면 남쪽에 가가지고 늘 이 유다 백성을 내먹이는 블레셋을 무찔러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성들을 몇 개를 뺏었어요. 누가? 우시아 왕이. 그리고 동쪽 요단강을 넘어가가지고는 이 암몬족이 원래 유다 왕국의 봉신으로서 이렇게 조공을 마치고 했는데 이놈들이 유다 왕이 좀 약해지니까 고개 들어서 그걸 가서 정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조공을 바치도록 했어요. 암몬족이. 그렇게 굉장한 일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라비아나 이쪽에는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지 애굽 땅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유다의 유시아 왕은 당대 최고의 왕이라는 아주 그런 조문이 자자한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내려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건축, 나라를 재건한 건축 사업을 했어요. 아버지 대해서 북쪽 요아스가 뭘 했죠? 성문, 예루살렘 성문을 다 성벽을 깼잖아요. 그걸 다시 다 수축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해서 보초가 방을 볼 수 있는 망대를 여러 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완전 그 건축 사업을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왕들이 감히 생각 못 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이분이 또 농경 정책에, 이 농업 정책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데 저수지를 파고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댓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밭에서 농사를 짓도록 농업정책 최초의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우시아 왕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군사적으로도 너무 뛰어요. 지난번 유다가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요아스하고 전쟁에서 왕까지 붙잡아가고 포로가 됐으니 군대가 초토화됐잖아요. 근데 이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는 다시 장군들을 세우고 백부장, 천부장 세우고 군사 보니까 30만 7,500명이라고 엄청난 군대 조직을 정비합니다. 군대 조직만 정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또 하느냐 하면 무기를 개발해요.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는데 뭐 활, 칼, 창 이런 걸 개발하는데 원자폭탄은 없었겠죠. 당대 최고의 무기를 해서 완전 무기를 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잘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우시아 왕이에요. 그런데 왜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정치를 하고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말까? 겨우 쓴 것이 문둥병자로 저기 구석에 처박혔다가 때가 되니까 죽고 밖에 버려졌더라. 이걸로만 끝나고 말았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결국에 이유는 간단히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신 것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뭐 때문에 치게 됐을까? 왜 쳤을까? 교만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역대하 26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강성하여, 저가 나는 게 우시아 왕입니다. 다시 시작. 저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중요한 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전쟁을 그렇게 하고 백성들을 무찌르고 하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하니까 막 전쟁 통해 모든 걸 다 무찌르고 나라도 잘되고 백성들이 막 이름 나고 이렇게 되니까 건방이 돼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교만한 게 더 앞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향불을 피워야 되는데 거기에다 자기가 물을 붙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름이 없게 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 보고 내가 제사를 내가 하겠다 그러고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쳐버리는 거예요. 네가 가면 내 명을 얻어. 그때 그렇게 향불을 막 피우고 향로를 잡으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 중에서 좀 힘 좀 쓰는 사람, 뭐 이모씨 이런 분들 같은 거, 이런 힘 좀 쓰는 사람을 80명을 딱 끌고 이 제사장이 끌고 이 왕 앞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면 아니 됩니다. 이 제사인은 아론의 제 후계인 제사장들, 우리가 하는 일이지 왕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서 여호와 앞에서 벌을 받으려고 합니까 했더니 이 왕이 향로에다 딱 잡고 환불을 피우다가 딱 째려보고 네가 뭔데 하고 향로에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 제사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것이 네 답자 하고 답자가 딱 끝났는데 이마에 꽃이 피기 시작. 무슨 꽃이 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네. 그렇게 딱 말이 끝나더니 이마에서 문둥병이 막 생기니까 드디어 어디 거룩한 성전에 문둥병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율법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당장 쫓아내려서 왕을 쫓아갔다 별거에 가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버렸다는 거죠. 이 우시아 왕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52년 동안 사는 세상 역사책에 보면은 이정근 집사님 역사,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 대단한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지가 왕이 됐든 뭐 큰일을 했든 지가 뭐 이겼든 그게 아무 쪽에 쓸데없이 여호와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것이 성경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리기는 거, 이 교만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에이 저거 못났어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인류가 최초의 죄를 지은 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머리를 따먹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이 뭐라고 꼬매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 눈이 밝아져서 여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 하나님 돼야지.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거 다 먹으면 되겠네. 그래서 다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먹고 싶고 뭐 좋아서 다 먹는 거야. 그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그 과일 따먹어봐야 뭐 큰 게 있겠어요. 사탄이 유혹을 해서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거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다.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고는 드디어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는 자기가 옷 벗은 걸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부끄러워하고 나뭇잎으로 가려서 못하니 하나님 징계를 받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게 무척. 바로 이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아마샤가 포로가 돼서 북쪽에 끌려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16살에 왕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때는 선지자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씀대로 하고 다 해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슬슬 자기 힘도 세지고 나이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생기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세지고 소문도 나니까 이제는 교만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다물뻐 이런 게 아니라 교만이지. 여러분, 교만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존심과 교만의 차이가 굉장히 힘들죠. 자존심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 자존심이 조금 넘으면 자만심이 돼요. 교만해진다.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죄가 바로, 왜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예요. 참 정말 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그 화려한 전적도 성경 이 열왕기 기자는 간단하게 문둥병으로 치러버리고 말아요.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화려한 업적을 내세웠던 처음에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어요. 아마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은 어쩌면 역사상 다윗보다도 훌륭한 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처참하게 문둥병자로 죽고 말아요. 평생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 우리가 뭐 사업 좀 되고 뭐 일이 좀 되면 말이죠. 갑자기 일이 막, 아, 저 하나님 참, 제가 지금 좀 누굴 만나야 돼. 비즈니스가 바빠서.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탁 돌려 나갑니다. 안 됐죠. 그러면 그죠. 바쁘다는 게 하나님께 쫓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제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길을 막 열어줬더니 길이 너무 좋으니까 그곳 막 달리다가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돈을 막 돈 좀 주세요. 제가 늘 우리 기도하라고 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복잡하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벌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금방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그 미사여들을 하나님 보시 못하면 정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는데 저에게 물질의 먹을 조금만 주세요. 이러지 말아요. 확실하게 말아요. 문제는 우시야 왕처럼 그렇게 세상에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이 무섭다는 거예요. 교만 한순간.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공한 명예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 됐다가도 단칼 나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다, 어떤 위치에 있다, 그 사람 힘이 능력이 권세가 어느 정도, 이것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눈에 보시기에 정직한가, 그가 열심으로 내 말의 계명을 지키는가, 내 말 하나님을 지키는, 여기 하나님이 모든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돈이 없어도 좋아. 돈 있으면 더 좋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지금 이 우시야 왕이 바로 이렇게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문둥이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문둥병자에서 막 그렇게 죽은 왕이 우시야 왕.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 역사를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보면 우시야가 몇 장이 되는데 이 화려한 왕이 성경에 뭐 다윗만 해도 10장이 넘게 되는데 이 사람은 7절이에요. 그것도 7절 읽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문득 듣는 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을 때는 그의 폐망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졌다, 썼다 할 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고 난 다음에 넘어진 사람들, 없을 때 보면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간절함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그런데 잊고 나면은 하나님 찾는 것이 힘들어져요. 정말 참 이상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바로 이 시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이 우시야 이후 세대입니다. 이때 미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평과 정의를 지켜라. 사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전부 그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사회가 그만큼 싸웠던 거예요. 풍요하니까, 힘이 세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니까 교만해져서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게니까 이사야 선지, 그 다음 이사야 선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또 이사야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꼭 가짜 말을 듣게 돼요. 가짜는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왕이시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이거 불피면 죽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가짜들은 왕이 뭘 못하고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향불 정도도 여러분 그 말 듣고 있으면 어떻게 그럴듯하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사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아야 왕은 그렇게 죽게 되고 이제 그 아들 요담에게 왕이 넘어가게 됩니다. 문둥병자로서는 근데 52년을 통치했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실제로 52년 통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왕으로서 오래 있었지만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잠깐 왕처럼 있었어요. 그러다가 16살에 왕이 되고 나서는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어버려요. 문둥병자가 되겠는데 왕은 왕으로서도 아들 요담이 대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이름은 52년이 했는데 역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6년 정도, 반 정도만 왕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의 이 슬픔을 보면서 우리가 이 유다왕 우시아의 문둥이 이걸 기억하세요. 우시아 왕은 어떻다고요? 문둥이가 됐다. 왜? 교만 때문에 맞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시아 왕. 우시아 왕 때 죽은 해에, 바로 죽는 그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섯 왕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편에 보면은 그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2세가 최고의 왕국을 이루죠. 근데 그 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 다섯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8절부터 31절까지가 시간으로는 한 20년이 채 안 되는데 왕이 다섯 명이 바뀝니다. 북쪽 이스라엘. 가장 강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잘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무상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범죄하면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여호와가 싫어하는 그런 일, 금송아지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보다도 오히려 유다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더 축복을 해가지고 더 강대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북쪽이 더 세요. 우리는 북쪽하고 남쪽 어디가 더 강합니까? 북조선하고 남조선 어디가 더 강해요?
남조선요.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에는 북한이 훨씬 강했어요. 남한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남한에는 그 당시에 공장 하나 없었어요. 발전소 하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수력발전인데 남쪽에는 수력발전소를 만들 게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북쪽에는 수력발전소가 4개나 있었어요. 그 전부 다 공장이고 뭐가 전부 북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 자원들 뭐 나오는데 남쪽에는 없어요. 자원이 북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80불 정도 했는데 1년에 한 사람이 버는 돈이 80달러예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었어요. 생각해. 1963년도에 세계 통계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남한이 1인당 국민이 1년에 버는 돈, 국민 소득이 83불이야. 세계에서 꼴찌서 두 번째야. 네팔이라는 나라가 70몇 불인데, 그 다음 둘째 우리야. 그 당시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거의 500불이 나갔어요. 그럼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지금은 어떻게 됐지라? 지금은 뭐 상대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북한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남한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바로 여러분들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는데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강대한 여로보암 시절에 이세 때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기다리셨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 왜냐면 이 친구들은 뭐 그 아세라상 섬기죠. 이세벨 통해서 바알신 섬기죠. 그 일만 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저쪽 싸움만 하죠. 그런데 이 나라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보면 긍휼을 베푸셨고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권고하셨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됐는데, 아, 여로보암 이 사람. 그런 감격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찾기는 커녕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그 당시에 선지자 두 명을, 위대한 선지자 두 명을 보냅니다.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까? 아세요? 아모스 선지자 아닙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정말 훌륭한 호세아. 아모스 이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개인들의 죄를 전부 다 개인을 갖다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교만해,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너 도적질한다, 너희들은 뭐 이런 죄를 갖다 자꾸 지적하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개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너무 공평하지 못해서 없는 놈은 죽인다, 있는 놈끼리만 하고 뇌물 받아먹고 거짓 행하고 권력을 탐욕하고 없는 자들 뺏고 막 이런 짓만 한다고 해요. 나라의 잘못을 막 이 아모스가 지적합니다. 그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서로 다 얘기하는 이 말이 다른 거죠. 근데 호세아는 그런 개인의 죄를, 호세아는 나라, 이 사회적 구조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이세가 잘 사는 맛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나 호세아 이 선지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통곡합니다. 그죠? 정말 그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막 올 피를 토하는 걸로 그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이세가 갖다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단칼에 갑니다. 20년이 채 안 되는 동안에 왕이 5번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6번째 왕이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30년이 채 안 돼서 멸망을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오늘 8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데 왕이 죽게 되니까 자연히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6개월 동안밖에 왕을 못했어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니까 좀 왕을 오래 해야 돼.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땅을 넓혀놓고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열심히 왕을 해야 될 텐데 6개월밖에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을 해서 살룸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죽여버립니다. 암살을. 6개월 만에 왕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스가랴를. 그런데 이 살룸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람이 이 군대를 이끌고 디르사라는 데서 이끌고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면 성을 안 열어줘요. 왜냐하면 반역을 하니까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살룸이 쳐들어오니까 이 스가랴가 문 열지 말아. 그러니까 문을 부수고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는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다 갈랐다. 성경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랐더라.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현 참상이다. 그 사람이 그래 성공 안 내놨으니까 너희들 요거 뺏으면 벌레린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달 만에 이 스가랴 왕이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예후 왕조가 멸망합니다. 예후 왕조는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아시아를 죽이고 다 죽였잖아. 그리고 완전히 우상을 다 몰아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너의 대는 4대까지밖에 간 것이다. 4대만. 근데 막 여기 스가랴 막 4대지.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결국 멸망하고 말더래. 그래서 살룸이라는 사람이 6개월 만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고 돼 있어요. 야베스라는 게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동네 마을 이름, 성 이름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성 이름을 야베스 출신의 아들 이 살룸이라고 그래요. 그럼 야베스가 어디냐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누가 왕이었냐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을 왕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첫 번째 왕이 바로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서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길르앗 땅에서 왕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길르앗 땅에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왕을 못하는데 왜 니네 길르앗만 왕이 하고 드디어 동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니. 이때서부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가 얘네들 우리나라는 동과 서로 나눠진대요. 우리나라도
남북. 네?
아니 우리나라 남한은 어디가 맨날 싸워 성당 때 보면 동서로 나눠지지 그죠? 동쪽 경상도하고 서쪽 호남하고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 그죠? 이 여기도 드디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길르앗 땅과 서쪽이 드디어 그러니까 서쪽에서만 왕을 하던 걸 이 살룸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찾아. 그렇게 되면 왕이 딱 되고 나서 딱 한 달 됐는데 다시 이 서쪽에 있던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개벽다 같은 게 왕이 되고 다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정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살룸은 왕 되고 나서 한 달만 하는 거예요. 한 달만 딱 끝내버리고는 그리고는 1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성문 완전히 버려요.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이 지금 최고의 광국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권적 욕심, 정치적, 인간적인 욕심을 갖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자꾸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혼자 왕이 되고 나니까 한 달 이 살룸이 왕하다가는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죽고 말죠. 한 달인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짧게 하는 왕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했죠. 일주일 딱 7일 동안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에요. 시므리가 뭐예요? 전쟁하는 장군이었다가 왕이 국내 대신 집에 가가지고 예?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뒤엎어버리고 왕이 되죠. 그랬다가 왕이 돼가지고 드디어 선포했는데 전쟁 때에서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니까 무서워가지고 성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불을 지르고 자살해 죽죠. 딱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무너지죠. 그리고 오므리 왕국이 들어서 이 오므리 장군 후예들이 바로 아합 왕이 지금 이때까지 왕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대단한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므나헴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건 뭐였냐면 왕이 되고 나니까 북쪽에서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는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만 있었는데 그쪽 북쪽으로는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왜 달라졌냐면 바로 북쪽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 아수르가 이제 슬슬 커오르고 아람이 원체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가 커오르니까 짜부러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쪽 아수르하고 싸우다 보니까 유다 땅을 갖다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덕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잠깐 동안 사실은 뭐 이 나라가 잘한 것도 있지만 아람이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못 살게 굴었는데 옆에서 더 강한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여기 쳐들어올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편안해져가지고 막 땅에 영토를 넓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이 점점점점 망해지면서 이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 어떻게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강대국이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갖다가 천달란트를 모읍니다. 그러나 천달란트를 납품을 해서 향을 해서 뇌물로 줍니다. 그런데 천달란트가 돈이 엄청난 돈인데 어디서 났느냐? 전국에 있는 부자들, 뭐 전기공사하는 사람, 알람공사하는 이런 부자들한테 돈을 50세겔씩 걷었어요. 그래서 전부 거다가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뺏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들 부자들의 돈을 갖다 다 뺏어가지고 전부를 만들어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왕이라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 왕,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민심이 흉흉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부가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부가히아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므나헴의 아들로서 잠깐 왕이 돼가지고 2년 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 다음 다섯 번째 왕 베가가 이랬어요. 이 베가도 길르앗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이 잠깐 누구야? 살롬이 왕을 할 때 자기네들이 적군 잡았는가 했는데 문하엠이 일어나서 왕을 되니까 다시 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다시 길르앗 사람은 베가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베가는 6년 동안, 성경에는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6년 정도 통치하다가 결국 이 사람도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왕인데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니까 아람 나라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강대국으로 대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군사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 제국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워낙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중국보다 더 세다. 그런데 옛날 생각하느라고 이 아람 왕하고 아람하고는 적이었는데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동맹을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한테 내려옵니다. 동맹을 해가지고 침공을 해요. 너희들 우리하고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공격하자. 그리고 침공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일이에요. 이 정세를 못 읽고 어리석었는데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쳐오르니까 이 유다가 누구한테 요청을 했겠어요? 아수르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수르시여, 이쪽에 아람하고 지금 북 이스라엘 우리를 공격하니 당신이 우리 좀 도와주시오. 신라가 옛날에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쳐들어오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예? 신라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바로 위에 북쪽에서 고구려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꼼짝마다 항복하게 됐어, 삼국시대 때. 그때 누구한테 도와달라? 중국 당나라한테 도와달라. 역사를 모르니까. 중국 당나라. 그래서 그 당시에 당태종이 백만대군을 끌고 오다가 고구려 강감찬 장군한테 띡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역사를 그걸 모르는? 왜냐면, 이 신라는 동쪽 밑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데 고구려는 북쪽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밀고 오면 자기는 도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중국 당나라한테 사실을 보내. 그때 유명한 같은 사람이 김유신 이런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 가가지고 아 이거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놈들이 한국에서 싸워야 되는데 중국 사람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 하고는 그렇지 않고 여기 오고 싶었는데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백만대군을 그래서 안시성 싸움 뭐 이게 전부 다 평양성 싸움 그때 있나 봐요. 마찬가지로 유다가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니까 그 뒤에 더 강한 아수르한테 가서 우리 좀 살려주시라니까. 아수르가 그렇지 않아도 요것들 한번 손들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유다를 돕는다는 핑계를 대고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허수아비 호세아 왕을 세우고 호세아가 10년 채 안 돼서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족이 동족을 치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정세를 못 읽는 거예요. 어디서 유다는 줄을 잘 써가지고 그때서부터도 200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가까지 다섯 번의 왕이 20년도 안 돼가지고 상을 치고받고 하니까 자기 정권만 갖는 거예요. 국민들은 살든 말든 하나님의 뜻은 살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인데 그들이 그걸 잊어버리고는 정권에만 요즘 한국 정치하고 똑같아요. 그죠? 한국 정치는 여러분 많은 국민이 국민이었는데 국민한테 여러분 일부를 받은 적 있어요? 국민은 표만 찍는 기계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잡으면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네들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 친한 사람 다 세우고 자기 친한 사람은 아들이 군대 안 가도 장관시키고 다 하는 거 자기네끼리는. 그리고 생각 아무것도 표 찍은 국민들은 때만 되면 표만 찍고 괜히 여론조사하고 찬사하고 이런 거나 찍어내고 아무짝에 생기는 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정치하는 사람은 원래 자기만 구하거든요. 정권의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국민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즉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관심이 없고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편하고 동맹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 이렇게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이제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17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호세아 왕 때 마지막 왕 때 멸망을 하고 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1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이 다섯 왕들이 전부 이 왕들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이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그 평가가 어떻게 내리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평가를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한번 볼까요? 어디서 볼까? 8절에서 볼까? 예,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열두의 열두의 왕국이 내 앞에 나요.
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인데 전부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 하면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뭐라 하냐면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의 뜻을 보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죠? 임명된 집사님? 북이스라엘을 만든 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북쪽 다하고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놨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나눠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38층을 통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막고는 베델에다가 국경선 베델에다가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놔요. 또 북쪽 위에 단에다가 사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성경.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 여러 명이 똑같았어요. 전부 다 왕들 여기 다섯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다. 이 말이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은 내가 보기에는 열왕기와 저자가 쓸 말이 없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왕마다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글을 쓰고 있어.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참고 있다가 드디어 멸망했다가 왔다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그랬는데 그럼 남쪽 유다의 왕들은 뭘 잘못했을까? 남쪽 유다의 왕들은 잘못한 게 꼭 하나 있어요. 그 아비를 쫓아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이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더라.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야. 남쪽 왕들은 또 있잖아. 유다 왕들은 하나같이 뭘 하냐면 산당을 없애지 않아. 산당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가나안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나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용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범죄하게 되니까 아 누가 솔로몬을 통해서 뭘 짓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제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이 성전에 두겠다. 내 눈도 여기에 둬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 앞으로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도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산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산당을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소위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로보암 종교를 섬기고 있고 남쪽은 산당 종교를 섬기는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나 산당의 죄는 우상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때 왜 하나님은 화를 내실까요? 불안하실까요? 분개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금방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려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요. 그러니까 바울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 사람들을 속여 풀려가지고 그리스도 전한 그 복음을 갖다가 다른 걸로 바꿔버렸다. 변했다. 막 복음은 복음인데 살짝 바꿨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섬기는 것은 문제인데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하면은 언뜻 생각하면 아 이거는 다른 종교 불교 이런 거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심각한 것은 우리가 찾다 저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같으면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생각하기는 유대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를 지킨다든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다든가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것을 들켜야지 율법을 왜 지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 생각을 했겠죠. 바울선생님 그리스도도 섬기고 율법에서 말한 절기도 지키고 하면 우리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왜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너희들 죽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하늘에 있는 천사 또는 다른 어떤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만약에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상당과 이 여로보암의 제 금송아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상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갖다 애굽에서 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똑같이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똑같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 읽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뭐랬을까? 가짜라는 거지. 거짓이라는 거지. 사탄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은 우리를 갖다가 믿음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제일 무섭게 하는 건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데 말씀 계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살짝 썩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우리 속아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살짝 들어도 열심을 해요. 거기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복음대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바로 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 계시를 떠나서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어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아론 후계자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하라고 저는 그 말씀을 어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제사를 드리는데 뭐 어떻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했다. 왕이 나는 왕이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잘못했던 게 뭐냐면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사실 계시를 변절시켜버린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제일 위기는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안 모이는 거 안 모여도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모이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복음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듣기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바울 사도가 아까 다른 복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전에 바로 한 얘기하고 내가 사람 기쁘게 할 거야 하나님 기쁘게 할 거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거짓된 신앙.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진결.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쫓았다.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했는데 그건 나한테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당에서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 하는데 그건 나한테 제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했다. 바로 이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다섯 번, 여섯 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져라. 축복도 주어지고 모든 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단칼이 없어지고 난다. 축복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 저는 은사만 충만하고 성령만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상한 정신으로 빠져서 갑자기 알통이 생기고 힘을 부쩍부쩍 생기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쏙쏙들이 생각하게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힘들어요. 아, 설교 되게 들어. 설교 재미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하지 마세요. 여로보암의 종교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치신 것처럼 치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 성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와우.